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리나가 읽는 동화책. 어린 왕자, The Little Prince.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글 그림. 출판사 삼지북스.
나는 6살 때 원시림에 관해서 쓴 자연계의 진짜 이야기라는 책에서 굉장한 그림을 본 적이 있다. 그것은 보아뱀이 맹수를 삼키려고 하는 그림, 삼키려 하고 있는 그림이었다. 그 그림을 여기 옮겨 보았다. 그 책에는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 않고 통째로 꿀꺽 삼켜버린다. 그런 다음 꼼짝 않고 반년 동안 잠을 자는데 그동안에 삼킨 먹이가 소화된다 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이걸 읽고 밀림 속의 모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하여 나로서는 처음으로 색연필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던 것이다. 이것이 내가 처음으로 그린 그림 1호이다.
근데 엄마, 보아뱀이 모자 모양이야.
그러네, 모자 모양이네.
연갈색이니까 정말 모자 같다.
나는 내 걸작품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며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다. 그러나 어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무섭지 않냐고? 모자 보고 놀랄 사람이 어디 있겠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코끼리를 통째로 삼킨 보아뱀이 그것을 소화시키고 있는 그림이었다. 그러나 어른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다시 그림을 그렸다. 이번에는 어른들이 똑똑히 알아볼 수 있도록 보아뱀의 뱃속을 그렸다. 어른들에게 항상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내 그림 이후는 이와 같았다.
이거.
회색 보아뱀이네. 이번에 어른들은 보아뱀은 뱃속인지 거죽인지 하는 내 그림을 집어치우고 지리학이나 역사, 수학, 문법이나 열심히 공부하라고 충고해 주었다.
이렇게 해서 나는 6살 때 화가라는 화려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다. 나는 내 그림 1, 2호의 실패로 무척 기가 죽어 있었다. 어른들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럴 때마다 늘 설명해 주어야 하니 어린아이들에겐 피곤한 일이다.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택하기로 하고 비행기 조종을 배웠다.
6살 때?
아니, 아니, 그 다음에. 나는 세계 곳곳을 날아다녔다. 6살 때. 정말 지리학이 나에게 무척 도움을 주었다. 지리학은 이렇게 땅에 대해서 배우거나 이러는 거야.
나는 우리 과학 교실에서 우리 공룡 만들기 하는.
아, 지리학은 그런 거 아닌데? 아니, 여기 읽어 줄게. 지리학. 세계 여러 지역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이런 거. 인간이 사는 지표상의 지역적 성격을 밝히는 학문.
어? 비밀 좋은 어린 왕자?
아니, 아니, 그거.
보여줄게.
이제 읽어줄게. 나는 한눈으로 흘끗 보아도 중국과 애리조나를 구별할 수 있다. 밤에 길을 잃는 경우가 생기면 이런 지식은 더욱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는 경우야.
소중하다고. 나는 이렇게 생활하는 동안 중요한 일에 관계하고 있는 어른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보았다. 나는 주로 이런 어른들 사이에서 살았다. 나는 그들을 바로 가까이에서 면밀하게 보아왔지만 그들에 대한 내 의견이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다. 그들에 대한 어른에 대한 이 사람의 의견은 뭐였지?
다른 거 하라는.
어른들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때마다 설명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였지. 나는 좀 현명해 보이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늘
아니죠. 어린이가 그런 거지.
아니 어른들은 그치 어른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릴 때 그 보아뱀 글이었는데 어른들이 이해해주지 않은 이후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른들은 꼭 설명해줘야 되는 현명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이후로 현명해 보이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늘 가지고 다니던 내 그림 1호를 그들에게 꺼내보여 시험을 해보았다. 이 사람이 과연 이해력이 있는 사람인지 알아내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남자이건 여자이건 간에 이구동성으로 늘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뭐라고?
그건 모자이건요.
그러면 나는 보아뱀이나 원시림 또는 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수준으로 내 자신을 낮추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트럼프 이야기나 골프, 정치, 넥타이 이야기를 하곤 했다. 그러면 어른들은 분별 있는 사람을 또 하나 알게 되었다고 흐뭇해했다. 2장 시작이에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 사고가 날 때까지 나는 진정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대를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한 채 혼자서 지냈다. 기인은 엔진에 고장이 났다. 내 옆에는 정비사도 승객도 없었으므로 혼자서 그 어려운 수리를 해내려고 했다. 나로서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였다. 겨우 일주일 버틸 정도의 불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그래서 첫날 저녁은 인가에서 1000마일쯤 떨어진 모래사막에서 잠을 잤다. 망망대해의 한복판에서 배가 난파되어 뗏목을 타고 표류하는 선원보다 더 외롭고 쓸쓸했다. 이거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배가 막 부서져가지고 뗏목 타고 혼자 있는 그런 선원보다 더 고달프고 외로웠다는 얘기야. 이해돼? 사막 한가운데서도 그런 외로움이 있겠지? 그러니 해가 뜰 무렵 이상한 작은 목소리에 눈을 떴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봐요, 양 한 마리만 그려줘요.
뭐라고?
양 한 마리만 그려줘요.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벌떡 일어났다. 눈을 간신히 깜빡거리며 뜨고는 사방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정말 이상한 소년이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서 있었다. 다음 그림은 내가 나중에 그린 것 중에서 가장 잘 된 그 소년의 초상화이다. 그러나 내 그림은 물론 실물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이다. 하지만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6살 때 어른들은 내가 화가로서 출세할 수 없다며 길을 꺾어놓았다.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뱃속과 겉모양 말고는 아무것도 그리는 연습을 하지 않았다. 자, 보자. 우와, 어린 왕자야.
근데 어린 왕자가 칼을 들고 있지.
칼이 있었나 보지, 어린 왕자한테. 별 봐라, 별.
이 그림은 내가 나중에 그린 것 중에서 가장 잘 된 그 소년의 초상화이다.
초상화가 뭐야?
보고 그린.
응, 그 사람 모습을 보고 그린 거지, 사람을.
이거.
어쨌든 나는 너무도 놀란 나머지 눈을 휘둥그레 뜨고 내 앞에 갑자기 나타난 소년을 바라보았다. 거듭 말하지만 나는 사람이 사는 지역에서 100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런데 이 소년은 사막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 피로로 지쳐 있거나 배가 고픈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목이 마르다거나 무서워 떠는 것 같지도 않았다. 아무리 보아도 인가에서, 인가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야. 인가에서 100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사막의 한복판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아이라고는 볼 수가 없었다. 마침내 나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말을 걸었다. 그런데 너는 여기서 뭘 하고 있지? 그러자 그 소녀는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하는 듯이 천천히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말했다.
저 양의 그림을 그려줘요.
너무나 뜻밖의 신비한 일을 당하고 보면 누구나 순순히 거기에 따르게 마련이다. 사람이 사는 데서 천마일이나 떨어진 곳이고 더구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곳에서 양을 그린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나는 호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다. 그러나 그때 나는 지리와 역사, 산수와 문법밖에는 공부하지 않은 것에 생각이 미쳤다. 그래서 나는 이 소년에게 약간 시무룩하게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 소년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건 괜찮아요. 양의 그림을 그려줘요.
나는 양을 그려본 일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종종 그려보았던 두 가지 그림 중 하나를 그려보였다. 그것은 보아뱀의 겉모습이었다. 그러자 놀랍게도 소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들렸어요, 들려. 나는 보아뱀의 뱃속에 들어있는 코끼리 같은 건 싫단 말이에요. 보아뱀은 아주 위험한 동물이고 코끼리는 너무 거추장스럽잖아요. 내가 사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다 작아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은 양이에요. 양을 그려줘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이 양을 그렸다. 소녀는 그것을 자세히 보더니 말했다.
이 양은 병에 걸려
앓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그려줘요.
그래서 나는 다시 양을 그렸다. 소녀는 봐주기라도 하듯이 씽긋 웃었다.
잘 봐요.
그가 말했다.
이것은 양이 아니에요. 이것은 염소 뿔이나 있잖아요.
염소예요. 뿔이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또다시 그렸다. 그러나 그것도 앞서 그린 것과 마찬가지로 소년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것은 너무 늙은 양이에요. 난 오래 살 양이 갖고 싶어요.
이쯤 되자 나는 더 참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나는 비행기의 엔진 수리를 서두르고 있었으므로 다시 거칠게 급히 그려냈다. 그러고는 그림을 건네주며 설명해 주었다. 이건 상자야. 네가 갖고 싶어하는 양은 그 안에 있어. 나는 이 어린 감정가의 얼굴에 감도는 명랑한 기색을 보고는 어리둥절했다.
바로 이것이 내가 갖고 싶어한 거예요. 이 양은 뿔을 많이 먹어야 하나요?
왜?
내가 사는 곳에는 모든 곳이 아주 작았어요.
이 양에게 먹일 만큼은 있을 거야. 내가 말했다. 내가 그려준 양은 아주 조그만 양이거든. 소녀는 고개를 숙여 그림을 보면서 말했다.
그렇게 작지 않은데요. 봐요, 양이 잠들어 버렸네요.
이렇게 해서 나는 이 어린 왕자와 알게 된 것이다.
3장.
어린 왕자가 어디서 왔는지 그걸 알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어린 왕자는 나에게 여러 가지를 물었으나 내가 묻는 말에는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았다. 다만 우연히 한마디 한마디 하는 왕자의 말로 조금씩 여러 가지를 알게 되었다. 말하자면 왕자가 처음으로 내 비행기를 보았을 때 아마 나에게 비행기를 그리라고 했다면 나는 비행기는 안 그렸을 것이다. 비행기는 너무나 복잡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물었다.
저 물건은 무엇이지요?
저것은 물건이 아니야. 그거는 나는 거야. 비행기라고 하지. 내 비행기야. 나는 새처럼 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쭐대며 말했다. 그러자 왕자는 큰 소리로 말했다.
무엇이? 그럼 하늘에서 떨어졌군요.
그래. 나는 점잖게 말했다.
정말 재밌는 일이야.
왕자는 이렇게 말하고 꽤 귀여운 목소리로 깔깔 웃었다. 그걸 웃는 걸 보자 나는 화가 났다. 나는 내가 당한 불행한 사고를 심각하게 생각해 주기를 바랬던 때문이다. 이윽고 왕자는 또 이렇게 말했다.
그럼 당신도 하늘에서 왔군요. 어느 별에서 왔죠?
그 순간 나는 왕자의 정체에 대하여 헤아릴 수 없는 신비 속에서 어렴풋이 알 수 있는 한 줄기의 희미한 빛을 잡는 듯 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 왕자가 어느 작은 별에서 왔나 보다 하고 알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숨을 죽이며 물었다. 그렇다면 너는 어느 별에서 왔지? 그러자 왕자는 대답이 없었다. 왕자는 내 비행기에서 눈을 떼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쳐들었다.
이것을 타고 왔다면 그다지 멀리서 온 것도 아니군요.
그러면서 왕자는 오랫동안 공상에 잠긴 듯 하더니
공상.
공상씨 있지, 공상씨. 기억나? 이윽고 주머니에서 내가 그린 그림을 꺼내어 매우 소중한 듯이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아마 다른 별에서 왔는가 보구나 하는 반신반의적인 이 생각에 내 마음은 한없이 끌려들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고 했다. 그런데 너는 도대체 어디서 왔어?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어? 내가 그린 양을 어디로 데리고 가려는 거지? 한참 동안 말없이 생각하더니 왕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이 상처에 넣어준 것은 참 다행한 일이야. 밤이면 이 상처가 양의 집으로 사용될 수 있으니 말이야.
그렇고 말고 필요하다면 끈도 줄게. 낮에 양을 메워둘 수 있도록 말이야. 그리고 양을 메워두는 말뚝도 주겠어.
말뚝이 뭐야?
이렇게 나무 같은 거를 땅에 박아놓으면 거기다가 뭘 메놓을 수 있는 거지. 강아지가 도망가지 못하게 묶어놓는다든지.
복성.
B612에 있는
어린 왕자
그림.
B612가 뭐야?
요 작은 별 이름이 혹성 B611에. 너무 작아서 이름도 없이 번호로 매겨놨나 봐.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말하자 왕자는 몹시 언짢은 아주 싫은 기색을 보였대. 여기.
메어둔다고? 참 이상한 생각이군.
하지만 메어두지 않으면, 내가 말했다. 어디로 가버려. 그래서 길을 잃고 말 거야. 왕자는 또 소리내어 깔깔 웃었다.
그렇지만 어디로 갈 데도 없잖아. 아무 곳에나 똑바로 자꾸 가지.
그러자 아무 곳에나 똑바로 자꾸 가지 하고 이 아저씨가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왕자는 정색을 하고 말했다.
걱정할 건 없어. 내가 사는 곳은 모든 것이 아주 작으니까.
그리고는 어딘지 모르게 기가 죽은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똑바로 가봤댔죠? 그리 멀리는 못 갈 거야.
요 작은 성이 뭐지 별에서 양이 가봤자 멀리 갈 수 있겠어 없겠어?
없어.
그 얘기하는 거야.
사장.
나는 이렇게 하여 또 한 가지 중대한 사실을 알아냈다. 그것은 왕자의 고향인 별은 겨우 집채만한 크기의 별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렇다고 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별로 놀라지 않았다. 나는 지구니 목성이니 화성이니 금성이니 하며 여러 가지 이름이 붙은 큰 별 외에 망원경으로도 보기 힘들 만큼 아주 작은 별들도 무수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천문학자는 이런 별을 발견하면 그것의 이름 대신 번호만 붙여 쓴다. 예를 들면 작은 혹성 325번이라고 부를 수 있다. 나는 왕자의 고향인 별은
혹성 B612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 작은 혹성은 망원경으로 오직 한 번 보았을 뿐이다. 이 사실은 1909년에 터키 어느 천문학자에 의해서 관찰된 것이다. 천문학자는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얘기해. 이 천문학자는 국제천문학회의에서 자기가 발견한 별에 대해서 당당하게 증명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가 터키에 초라한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어른들이란 다 그런 것이다. 사실을 사실이라고 얘기했는데 옷이 초라하다고 믿어주지 않았대. 어른들은 그런 편견이 있나 봐. 나 비뚤어진 마음이 있대.
비뚤어진 게?
바르지 못하고 삐딱한 거. 이해했어? 그러나 다행히 작은 혹성 B612의 평판을 듣고는 터키의 한 독재자는 혼자서 막 다 지배하는 거야. 다스리는 거야. 한 독재자가 자기 국민들이 유럽식 옷을 입지 않으면 사형에 처하겠다는 법령을 만들었다. 그래서 1920년 그 천문학자는 아주 훌륭한 옷을 입고 그 별에 대한 증명을 다시 했던 것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한 사람도 그 천문학자의 말에 반대하지 않았다.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옷만 바꿔 입었다고, 멋진 옷을 입었다고 다 믿어줬대. 내가 이렇게 작은 혹성에 대해서 상세히 이야기를 하고 그 번호까지 적어두는 것은 어른들의 생활 태도가 옳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리나도 그렇게 생각해?
응?
어른들이 숫자를 좋아한다고 생각해?
아니.
아니야? 새로 사귄 친구들에 관해 이야기를 하면 어른들은 가장 중요한 일은 묻지도 않는다. 즉 이런 말은 묻지도 않는다. 목소리가 어떤 친구냐? 그 친구는 어떤 놀이를 가장 좋아하지? 나비 채집을 하느냐? 이와 같은 말은 묻지도 않고 다음과 같은 말만 묻는다. 그 친구 몇 살이지? 형제는 몇이냐? 체중이 얼마나 나가지? 그 친구 아버지는 돈을 많이 버시니?
체중 안 말해도 되는데.
그래?
체중.
엄마는 뭘 물어보지? 친구에 대해서. 리나 친구 있어요 하면? 생각 안 나? 어른들은 이런.
쟤 몇 살이야?
엄마도 그런 거 물어보나? 다 일곱 살이지.
동생도 친구일 수도 있잖아.
그런가? 맞네, 맞네. 그랬네. 어른들은 이런 숫자에서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아는 채 한다. 어른들은 저는 장밋빛 벽돌로 지어지고 창문에는 제라늄 꽃이 피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들이 있는 아름다운 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하면 그들은 그런 집에 대해서는 관심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어른들에게는 2만 달러짜리 집을 보았어요. 이런 거지. 만 원짜리 집을 보았어요. 천 원짜리 집을 보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오 정말 굉장한 집이구나 하고 감탄할 것이다. 숫자에 되게 숫자를 되게 좋아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그러므로 어린 왕자는 정말 매력적이었어. 그는 싱글싱글 웃었어. 그리고 그는 양을 찾고 있었어. 그것이 어린 왕자가 이 세상에 있었다는 증거야 라고 말하거나 어떤 사람이 양을 갖고 싶어 한다면 그것이 그가 이 세상에 있다는 증거야 라고 어른들에게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마 어른들은 당치도 않다는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어린애 취급할 것이다.
어린애 취급하는 게
어린애 취급하는 건 우습게 본다는 얘기야. 여기서는 어린애가 어린아이들은 참 맑고 밝고 좋지. 근데 어떨 때는 어른들은 에이 어린아이들이 뭘 알아 이렇게 우습게 볼 때도 있지. 그런 의미야. 취급한다는 의미는 조금 그런 의미로 쓰인 거야. 그러나 왕자는 작은 옥성 B612 별에서 왔어 라고 하면 어른들은 알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그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어른들이란 다 그런 것이다. 그렇다고 어른들을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은 항상 어른들을 너그럽게 좋게 봐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인생을 이해하는 우리에게는 숫자 같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인생을 이해하는 우리 리나는 숫자 같은 건 문제 삼지 않지. 나는 이 이야기를
우리나 한글인데
한글이야? 한글로 말해주면 다 이해해? 그래서 책을 읽어주고 있지 엄마가? 나는 이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처럼 시작하고 싶었다. 옛날에 어린 왕자가 자기보다 약간 클까 말까 한 별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는 양 한 마리를 갖고 싶어 했지. 이렇게 말해도 인생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내 이야기가 정말 사실인 것처럼 사실을 같이 들렸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 책을 누군가가 아무렇게나 읽어버리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어린 왕자와의 지난 추억을 적으면서 몹시 아픈 슬픔에 빠져버렸다. 그러게 읽어줄게. 나의 친구가 양을 데리고 내 곁을 떠나버린 지도 언 6년이 흘렀다. 너무 사랑하는 친구가 떠나서 슬퍼서 그런가 봐.
왜 근데 떠났지?
그 이야기가 앞으로 펼쳐져. 왜 이 어린 왕자가 여기 지구에 왔다가 떠나게 됐는지가. 계속 읽을게. 이 친구의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 쓰는 것은 그 친구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이다. 그 친구를 잊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누구나 친구다운 친구를 갖는 건 아니다. 만일 내가 그 친구를 잊는다면 나도 어쩌면 숫자에만 관심이 있는 어른들과 같은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에서 나는 다시 그림 물감과 연필을 샀던 것이다. 6살 때 보아뱀의 겉모양과 뱃속을 그린 그림 외에는 아무것도 그려본 적이 없는 내가
난 사람도 그리시고 돌고래도 그리시고
맞아 이렇게 잘 그리는데 리나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그림을 알아봐 주는지 상관하지 말고 계속 끝까지 그리면 아주 잘 그릴 수 있어. 근데 이 생텍지베리 아저씨는 그때 이후로 안 그려서 잘 못 그렸대. 근데 어린 왕자가
글은 잘 썼다?
글은 이렇게 잘 쓰네. 근데 어린 왕자가 자기의 보아뱀을 알아봐 줬지. 그래서 다시 그리기 시작했나 봐. 보아뱀의 겉모양과 뱃속을 그린 그림 이외에는 아무것도 그려본 일이 없는 내가 지금 이 나이가 되어 다시 또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나도 물론 초상화는 될 수 있는 대로 실물에 가깝도록 그리려고 한다. 그러나 잘 될지 자신이 없다. 어떤 그림은 잘 되어도 어떤 그림은 실물에 비슷하지도 않다. 나는 왕자의 키에 있어서도 여러 번 실수를 했다. 왕자는 어떤 곳에서는 키가 너무 크고 또 어떤 곳에서는 너무 작거나 했다. 그리고 옷의 색깔에 있어서도 자신이 없다. 지금 여기 왕자 그림 몇 개 있지? 근데 때마다 지금 좀 틀리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러나 나는 서투른 솜씨이지만 최선을 다하여
근데 진짜 어린 왕자를 본 거야?
그런 것 같지 않아? 어린 왕자를 봤다고 믿어볼까 우리?
응.
그래. 그럭저럭 그려 대체로 그럴듯하게 그려놓았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역시 실수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것은 내 잘못은 아닐 것이다. 내 친구는 나에게 아무것도 설명해주지 않았으니까. 아마도 왕자는 나를 자기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아, 그러나 나에게는 상자 안에 있는 양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 어쩌면 나도 조금은 어른들과 같을지도 모른다. 나도 나이를 많이 먹어버렸으니까.
오장!
아이고 깜짝아. 이게 너무 크게 얘기하면 안 돼. 날이 갈수록 우리가 서로 주고받은 말에서 나는 어린 왕자의 별이나 왕자가 그 별을 떠났을 때의 일, 그의 여행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런 사실은 아주 천천히 알게 되었고 그것도 왕자가 생각하던 중 무심결에 뱉은 말들이었다. 나는 이런 식으로 사흘째 되던 날 바오밥의 재난에 대해서
바오밥이 뭐야?
나무 이름이야. 나무 이름. 바오밥 나무의 재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은 모두 양 덕분이었다. 왜냐하면 왕자가 몹시 심각한 표정으로 뜻밖의 나에게 물었기 때문이다.
근데 그림을 어떻게 키우지?
그림을?
아까 그림 그려준 양이잖아.
그게 진짜 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왜?
왕자는 그런 눈을 볼 수 있는 순수한 마음이 있는 거지. 여기 밑에 읽어주세요.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것이 정말이야?
그럼 정말이지.
아, 그래 다행인데?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 일이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일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어린 왕자가 이어서 말했다.
그럼 바오밥도 먹겠네?
바오밥은 작은 나무가 아니고 성곽만큼이나 큰 나무이고
성곽이 뭐예요?
성곽? 이렇게 성, 이따만한 성 이런 거. 왕자가 코끼리 한 떼를 이끌고 간다 해도 단 한 그루의 바오밥도 다 먹지 못할 것이라고 나는 어린 왕자에게 설명해 주었다. 코끼리 한 떼라는 말을 듣고 어린 왕자는 웃었다.
코끼리를 포개놓으면 되겠구만.
하고 왕자가 말했다. 그리고는 꽤 재치 있는 말을 했다.
큰 바오밥도 처음에는 작은 것이 커진 것 아니야?
그야 그렇지. 내가 말했다. 그런데 왜 작은 바오밥 같은 걸 양에게 먹이려고 하지? 왕자는 즉시 대답했다.
아니, 그것도 모르겠어?
왕자는 마치 자명한 이치도 모르냐는 듯이 말했다. 그래서 나는 내 머리를 짜내어 혼자서 그 뜻을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뜻은 이러했다. 왕자가 살고 있는 별에는 다른 별들도 그러하듯이 좋은 식물과 나쁜 식물이 있었다. 그러므로 좋은 식물에 좋은 씨와 나쁜 식물에 나쁜 씨가 있었다. 그러나 이 씨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 시들은 캄캄한 땅속 어느 한가운데에서 깊이 잠들어 있다가 그중 어떤 시가 얼른 눈을 떠볼 욕망에 사로잡힌다. 그러니까 빨리 시가 싹을 틔우고 싶어 한다는 얘기야. 그리하여
시야 이게
그 코끼리를 포개놓은 그림인데
포개놓은 게 뭐야?
위에 이렇게 쌓아놓고 합쳐놓고 이런 걸 포개놓았다고 해. 너무 혹성이 작잖아 별이. 그러니까 코끼리를 이렇게 많이 데리고 가면 그 위에 얹어야 요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저렇게 그림을 그렸지. 그리하여 눈을 뜬 시는 기지개를 켜고 처음에는 조심조심해서 아름답고 어린 싹을 햇빛을 향해 쑥 내밀어 뻗는다. 그것이 무의 싹이라든가 혹은 장미의 어린 줄기라면 자라고 싶은 대로 그대로 자라게 두어도 좋다. 그러나 나쁜 식물이라면 눈에 띄는 대로 곧 뽑아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어린 왕자의 고향인 별에는 무서운 씨가 있었다. 그게 바로 뭘까?
바오밥.
바오밥의 씨였어. 이 별의 땅에는 온통 그 씨앗 투성이었다. 바오밥이라는 나무는 빨리 없애버리지 않으면 나중에는 결코 제거할 수 없는 식물이다. 바오밥은 그 별 전체에 널리 퍼져서 그 뿌리가 별을 꿰뚫는다. 별을 뿌리가 막 밑에 파고들면 별이 어떻게 되겠어 나중에? 별은?
터져.
그렇지. 산산이 터져버리고 만다.